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30평대 아파트 하나가 무려 60억 원이 넘는 가격에 팔립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네, 진짜 수십억 원짜리 초호화 하이엔드 아파트를 짓고 또한해 정비 사업으로만 막 수조 원의 매출을 쓸어담는 거예요. 전국 시공 능력 평가에서 당당히 8위를 차지하는 거대한 기업이죠.
그렇죠. 엄청난 대기업이죠.
근데 여기서 상상 속 시나리오를 아주 조금만 더 비틀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최고급 턱시도를 쫘락 빼입고 화려한 파티장에 서 있는 회사가 매년 겨울만 되면 여러분의 스마트폰 메신저에 지라시로 등장합니다.
아, 그 지라시요?
네, 막 오늘 내일 부도가 난다더라, 아니면 법정 관리 들어간다더라 이런 소문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수조 원을 버는 업계 8위 기업과 당장 내일 망한다는 파산 소문, 이 극단적인 모순이 공존하는 기묘한 현실이 바로 2026년 현재 롯데건설이 직면한 진짜 모습입니다.
와, 듣기만 해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밖에서 보면 완벽하게 통제된 그 거대한 공학적 성취물처럼 보이지만 그 매끈한 유리 외벽 안으로 딱한 걸음만 들어가 보면 완전히 다른 생태계가 펼쳐지거든요.
아, 완전히 다른 생태계요?
네, 수백 개의 하청 업체들, 또 매일 아침 벌어지는 치열한 조율, 막 폭등하는 철근 가격에다가 수조 원 단위의 자금이 살얼음판 위를 걷듯 얽히고 설킨 곳이잖아요. 그게 바로 건설업의 진짜 얼굴이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배움을 즐기고 지적 호기심이 넘치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오늘 이 살얼음판 위 진흙탕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번 심층 탐구 시간에 우리가 해부할 자료는 2026년 6월 최신 기준의 롯데건설 건축시공 직무 및 상업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이 안에는 거시적인 건설업계의 어떤 금융 위기부터 롯데건설이 만들어낸 수치상의 극적인 턴어라운드, 그리고 저 흙먼지 날리는 현장에서 매일 아침 7시를 여는 현장 관리자의 아주 현실적인 일과까지 싹 다 담겨 있거든요.
네, 오늘 우리가 이 방대한 자료를 관통할 미션은 되게 명확합니다. 업계에 막 떠도는 복잡한 은어나 아니면 막연하게 공포를 조장하는 그 위기설 같은 노이즈를 걷어내는 거죠.
아, 노이즈를 걷어낸다?
네. 그리고 2026년 현재 이 대형 건설사가 이 거대한 산업의 파도를 대체 어떻게 넘고 있는지, 또 그 거창한 기업의 전략이 실제 현장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의 일상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이걸 아주 명확한 지식의 조각들로 추출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보죠. 특정 기업, 그러니까 롯데건설이라는 회사의 내부 장부를 현미경으로 막 들여다보기 전에 이 회사가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전쟁터의 날씨부터 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날씨 중요하죠. 제가 뉴스만 보면 뭐 건설업계는 맨날 위기라고 하던데 2026년 현재 시장 상황을 데이터로 보면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수치로 보면 지금은 약간 바닥을 찍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드는 국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 바닥을 찍었다고요?
네, 국내 건설 수주액 데이터를 보면 흐름이 꽤 명확한데요. 2022년에 무려 248조 4천억 원으로 역사적 고점을 찍었어요.
와, 248조요?
네. 근데 2023년에 이게 무려 16.8%나 곤두박질 치면서 시장에 진짜 엄청난 충격을 줬죠.
와, 거의 17%가 날아간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2026년 현재는 전년 대비 한 4% 정도 증가해서 231조 2천억 원 규모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완만하게나마 좀 회복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잠깐만요. 수주 규모가 231조 원대로 올라왔고 전년보다 4%나 늘었다면 숫자상으로는 뭐 별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근데 왜 현장의 체감 온도는 아직도 막 빙하기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다들 아우성인 거죠?
아, 그게 이면을 좀 보셔야 합니다. 일거리가 조금 늘어난 건 맞아요. 근데 그 일거리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이게 차원이 다르게 뛰어버렸거든요.
비용이요?
네, 그 건설공사비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재비나 인건비 등 공사에 들어가는 어떤 직접 비용의 물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게 2019년 12월에 98.63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2024년 12월에는 130.18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불과 5년 만에 공사비가 약 32%나 폭등해버린 겁니다.
와, 5년 만에 원가가 30% 넘게 뛰었다고요? 아니, 그럼 아파트를 지어서 팔아도 남는 게 거의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이게 단순히 이윤이 줄었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설업의 독특한 구조인 시차, 그러니까 래깅 효과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래깅 효과요?
네. 아파트를 짓는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보통 2021년이나 2022년쯤에 계약을 맺고 공사비 단가를 확정 짓습니다.
그렇죠. 분양할 때쯤이니까요.
네. 근데 실제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막 자재비가 쏟아져 들어가는 시점은 2024년이나 2025년이에요.
아.
과거에 낮은 가격으로 계약해놨는데 지금 내 돈은 32%나 더 비싸게 지불하면서 건물을 올려야 하는 겁니다.
와, 미치겠네요. 스스로 떠안아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스스로 떠안아야 하는 이 원가 부담이 지금 모든 건설사들의 목을 조르는 가장 큰 지상 과제가 된 거죠.
진짜 끔찍하네요. 비유하자면 3년 전 가격표로 음식 주문을 잔뜩 받았는데 오늘 주방에 가보니까 식재료 값이 30%나 올라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게다가 그 돈을 빌려오는 자금줄인 PF,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도 완전 내관이라고 들었거든요.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지적한 보고서 내용이 눈에 띄던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KDI가 한국형 PF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한 게 바로 3%에 불과한 낮은 자기자본 비율입니다.
3%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총 100억 원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한다고 칠 때 시행사가 자기 돈은 딱 3억 원만 들고 온다는 겁니다.
헐.
네, 나머지 97억 원은 전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건설사가 보증을 서서 빌려오는 돈인 거죠.
와, 그러니까 제 돈 3원 내고 남의 돈 97원 빌려서 정산한다는 거네요? 아니, 이러면 금리가 조금만 오르거나 분양이 한두 채만 안 돼도 그냥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구조 아닙니까?
네,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어떤 외부 충격을 흡수할 쿠션이 전혀 없는 완전 기형적인 구조인 셈이죠.
쿠션이 없네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정부도 이 3% 수준의 자기자본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20%까지 끌어올리려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 중입니다. 자본력 없이 그냥 아이디어만으로 뛰어드는 그런 부실 사업장을 좀 솎아내겠다는 의지죠.
아, 20%로 올리면 꽤 솎아지겠네요.
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시장의 양극화가 아주 무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에만 무려 200여 곳의 중소건설사가 폐업 도장을 찍었어요.
200곳이나요?
네, 그리고 미분양 상황도 수도권은 그나마 좀 버티는데 이 악성 미분양의 80% 이상이 지방에 몰려 있어서 지방 거점 건설사들이 진짜 치명상을 입고 있죠.
듣고 보니까 지금 건설업계 상황은 마치 막 30% 더 무거워진 배낭을 메고 진흙탕을 뜨는 마라톤 같네요.
아, 적절한 비유네요.
자재비랑 인건비는 폭등해서 배낭은 엄청나게 무거워졌지 자본금 20% 규제나 이런 금융경색 때문에 발밑은 막 푹푹 빠지는 진흙탕이지. 거기다가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촘촘해진 안전규제라는 허들까지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첩첩산 중이죠.
근데 여기서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혹독한 환경, 이 무거운 배낭과 험난한 허들이 오히려 자본과 거대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춘 최상위 대형 건설사들에게는
네.
약간 알턴 일을 빼고 경쟁자를 털어내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오, 대단히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2026년부터는 1000억 원 이상의 공공공사에 3차원 설계인 BIM, 즉 건설 정보 모델링이 의무화되거든요.
아, 그게 의무화가 돼요?
네. 게다가 현장에서 사람이 직접 망치질하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모듈을 미리 만들어서 조립하는 탈현장 건설, 이른바 OSC 기술이 현장의 표준 도구로 안착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돈 없고 이런 스마트 시스템 없는 회사는 아예 공공공사 명함도 못 내밀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나 이런 고도화된 스마트 건설 기술을 현장에 딱 적용하려면 막대한 자본력이랑 전문 인력이 무조건 필수적이거든요.
네네.
과거에는 단순히 그냥 단가 후려치기로 수주를 따내던 회사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제는 완벽한 안전관리망과 스마트 시스템을 굴릴 수 있느냐, 이게 생존의 절대 기준이 된 겁니다.
아, 체질이 다르면 못 살아남네요.
그렇죠. 결국 이 강력한 허들 자체가 엄청난 진입장벽이 되어서 역량을 제대로 갖춘 상위권 대형사들에게 아주 유리한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는 중입니다.
진짜 흥미로워지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럼 그 튼튼한 체급을 갖춘 상위권 대형사 중 하나로 시선을 좀 좁혀보죠.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모순의 주인공, 롯데건설입니다.
네, 롯데건설.
2025년 시공능력평가 순위를 보니까 전국 8위더라고요.
네, 8위면 뭐 분명 강자입니다만 이 건설업계의 생태계를 보면 아주 미묘한 포지션입니다.
미묘하다고요?
네, 평가액이 7조 4,021억 원인데 1위인 삼성물산이 약 34조 7천억 원대예요.
와, 34조면...
1위와 격차가 거의 4.7배나 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메이저 상위권이긴 한데 최상위 탑5의 그 견고한 벽을 뚫기에는 아직 체급이 좀 부족한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아, 체급 차이가 꽤 나네요. 그래도 아파트 짓는 브랜드 파워만큼은 최상위권 못지않잖아요. 아까 제가 청담동 루엘 아파트 84제곱미터가 60억 원을 넘었다고 했는데 잠실에 지은 루엘은 청약 경쟁률이 막 631대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마어마했죠.
게다가 2025년에 정비사업 신규 수주도 3조 3,668억 원을 넘기면서 엄청난 실적을 올렸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완전 논리적인 에러가 발생합니다.
어떤 에러죠?
이렇게 최고급 브랜드를 가지고 막 수조 원대 수주를 따내는 회사가 도대체 왜 매년 겨울, 특히 2025년 12월에도 어김없이 SNS 메신저를 통해서 유동성 위기니 법정 관리니 하는 지라시에 시달려야 했느냐는 겁니다. 이 위기설, 이거 정말로 회사 곳간이 텅텅 비어서 나온 소문인가요?
아, 여기서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무성한 소문과 실제 장부상 데이터의 간극을 좀 파헤치는 일입니다.
네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난 건 아니지만 그 연기를 산불로 착각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연기는 났군요.
네. 소문의 근원이 되는 잠재 리스크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 지방 분양 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발생한 미분양 우려, 그리고 무엇보다 홈플러스 점포들과 관련된 후순위 PF 보증 규모가 상당히 컸거든요.
아, 그 PF 보증이 컸군요.
네, 실제로 2025년 6월에는 신용평가사들이 롯데건설의 신용 등급을 A+ 부정적에서 A 안정적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와, A+에서 A로요. 신용등급이 강등됐다는 건 시장에 진짜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한 불씨였겠네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럴만하죠. 하지만 앞서 저희가 살펴본 200여 개 중소건설사들의 그 진짜 연쇄 부도 상황과 롯데건설의 상황은 질적으로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떻게 다르죠?
데이터를 보면 롯데건설은 그룹 차원의 막강한 유동성 지원이 있었고요. 또 자체적인 펀드 조상을 통해서 이미 그 큰 채무의 고비들을 안정적으로 다 넘긴 상태였습니다.
아, 이미 넘긴 상태였구나.
즉 무조건 끄떡없는 무적의 회사라고 막 맹신할 필요도 없지만 지라시 내용처럼 당장 내일 쓰러질 위태로운 회사로 보는 것은 실제 재무 데이터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시각이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오죽하면 회사가 지라시 유포자를 찾아달라고 법적 대응까지 나섰겠습니까?
그럼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회사는 억울하다고 하는데 단순히 우리 안 망해요 라고 외치는 걸 넘어서 실제로 어떻게 이 위기의 파도를 넘고 있는지 뭐 숫자로 증명해야 할 것 아닙니까?
네, 바로 그 증명이 2026년 1분기 성과로 딱 나타났습니다.
오, 1분기 성과요?
네, 아주 극적인 천하라운드였죠. 1분기 영업이익이 504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약 13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13배요?
네, 단기 순이익도 171억 원으로 약 4.5배나 늘었고요.
아니, 수익이 13배가 늘었다고요? 갑자기 아파트를 막 13배 더 많이 팔았을 리는 없고 대체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숫자가 나온 겁니까?
아, 그 가장 핵심적인 지표는 매출의 규모가 아니라 바로 원가율의 안정화에 있습니다.
원가율이요?
네. 한때 무려 95.4%까지 치솟았던 원가율을 91.7%로 끌어내렸거든요.
95.4에서 91.7%요? 숫자만 들으면 고작 3.7%포인트 줄어든 건데 그게 그렇게 대단한 수치인가요?
아, 건설업에서 원가율 3.7%포인트 개선은 그야말로 생사를 가르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아, 진짜요?
네, 예를 들어 1,000억 원짜리 공사를 하면 기존에는 954억 원이 원가로 나가서 고작 46억 원 남던 거를 원가를 917억 원으로 틀어막아서 83억 원을 남기게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와, 이익이 거의 두 배로 되네요.
네, 이익률이 거의 두 배로 뛰는 마법이죠. 재무 건전성 지표도 확연히 달라졌는데요. 부채 비율은 2022년 264.8%에서 2020년 1분기에 168.2%로 무려 100%포인트 가까이 똑 떨어졌습니다.
와, 엄청나게 갚았네요.
네, 그리고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그 PF 우발 채무 역시 한때 6조 8천억 원에 달하던 걸 2조 9,700억 원대, 즉 처음으로 3조 원 아래로 축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와, 부채랑 원가는 팍 깎아내고 이익은 늘렸다. 진짜 정석이네요. 근데 제가 아까 자료 읽어보니까 그 유동성, 즉 현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창의적인 방식을 썼다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아, 네. 그 부분이 아주 흥미롭죠. 우선 2조 3천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샬롯이라는 펀드를 조성해서 이자가 비싼 빚을 먼저 다 갚아버렸습니다.
네네.
그리고 2026년에는 업계 최초로 준공이 임박한 현장의 공사대금 채권을 활용해서 자산 유동화 증권, 즉 ABS를 3천억 원 규모로 조달했는데 여기서 엄청난 재무적 묘수가 등장합니다.
아, 롯데건설의 신용등급은 A등급인데 시장에 발행한 이 채권은 가장 안전하다는 트리플 A등급을 받아냈다는 그 내용이군요.
네, 맞습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내 신용은 A인데 내가 만든 금융상품은 트리플 A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아주 정교한 구조화의 결과입니다. 건설사 자체의 신용도로 돈을 빌리려고 하면 당연히 A등급 수준의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겠죠.
근데 거의 다 지어져서 곧 확실하게 현금이 들어올 공사대금이라는 그 튼튼한 알짜 자산들만 떼어내서 담보로 쫙 묶은 겁니다.
아, 우량자산만 모았구나.
네, 그러면서 시장에 우리 회사 신용을 보지 말고 이 확실하게 들어올 돈을 믿고 투자해라 라고 설득을 한 거죠. 이 기법으로 조달금리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와, 회사 통째로 평가받지 않고 제일 좋은 성적표만 모아서 최고 등급을 받아낸 거네요. 완전 똑똑한데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체질 개선의 이면에는 2025년 12월에 새로 키를 잡은 오일근 신임 대표의 역할이 되게 폈다고 들었습니다. 이분의 배경이 좀 기존 건설사 사장님들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네,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오일근 대표는 과거 롯데자산개발 대표를 지낸 전형적인 부동산 개발, 즉 디벨로퍼 전문가입니다.
디벨로퍼요?
네, 보통 건설사의 수장들은 현장에서 뼈를 묻은 정통 시공 엔지니어 출신이 많거든요.
와, 그러면 단순한 시공 전문가가 아니라 개발 기획 전문가가 대표로 왔다는 건데 이건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2026년 그 성수사지구 수주전을 앞두고 회사가 딱 내건 기조가 수익성 중심의 선별수주였습니다.
선별수주요?
네, 과거 대형 건설사들의 맹목적인 목표는 무조건 수주를 많이 따내서 외형 덩치를 키우는 것이었어요. 남이 만들어준 도면대로 그저 열심히 삽질해서 건물만 지어주는 이런 단순 도급형 시공사 마인드였죠.
일단 일거리부터 따고 보자, 이거였네요.
네, 근데 오일근 체제는 그 DNA를 종합 디벨로퍼로 진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직접 돈이 될 땅을 발굴하고 기획하고 또 자금을 조달해서 가치를 스스로 창출하는 모델이죠.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돈 안 되는 공사 100개를 막 하는 것보다 확실히 돈 버는 10개를 딱 골라내겠다는 이 수익성 철학이 결국 원가율 하락과 부채 비율 감소라는 숫자로 증명이 된 겁니다.
오, 잠깐만요. 근데 저는 여기서 되게 강력한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어떤 의문이시죠?
아니, 여의도 이사회 회의실에서 사장님이 자, 우리 이제부터 수익성 위주로 갑니다. 원가율 91.7%로 맞추세요. 딱 지시한다고 해서 현장의 자재비가 스스로 알아서 깎이는 건 아니잖아요.
아,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요. 누군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만 명의 인부가 움직이는 그 진흙탕 같은 현장에서 진짜 이론짜리 하나까지 피말리게 깎고 조율해야 이 숫자가 장부에 찍히는 거 아닙니까?
아주 핵심을 찌르셨습니다. 아무리 본사에서 멋진 턴어라운드 전략을 세우고 막 거창한 디벨로퍼 비전을 세워도 그것이 현실의 흙먼지 속에서 구현되지 않으면 그냥 종이쪼가리에 불과하거든요.
그렇죠.
이사회에서 세운 그 전략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현실로 만드는 최전선의 실행자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건축시공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진짜 현실로 좀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아, 숫자의 마법 뒤에 숨겨진 진짜 마법사들이군요. 이 건축시공 직무, 정확히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건물의 착공부터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현장 감독자들입니다. 이분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네 가지 단어가 뱅뱅 돌아가고 있어요.
네 가지요?
첫째는 현장 작업자의 목숨을 지키는 안전, 둘째는 정해진 날짜 안에 건물을 올리는 공정, 셋째는 하자 없는 건물을 만드는 품질, 그리고 넷째가 회사의 수익을 지켜내는 원가입니다.
안전, 공정, 품질, 원가.
네. 이 네 개의 유리공을 단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동시에 계속 저글링해야 하는 마스터들인 거죠.
와, 네 개의 공이라 하나라도 놓쳐서 깨지면 바로 대형 사고네요. 이분들의 하루는 대체 어떻게 시작되나요?
매일 아침 7시 현장에서는 TBM, 즉 툴박스 미팅이라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침 7시요? 엄청 빠르네요.
네, 건설 연수원 아침이 빠르죠. 이 시간에 작업에 투입되는 인원을 점검하고 또 오늘 해야 할 공정의 도면과 시방서를 확인하면서 하루의 안전을 결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짧게는 뭐 수개월에서 길게는 2년에서 4년까지 한 프로젝트를 이런 엄청난 긴장감 속에서 쭉 끌고 가야 합니다.
진짜 피말리겠네요.
그래서 롯데건설이 요구하는 최신 인재상 4가지가 성과인, 도전인, 지력인, 극기인인데요.
네.
여기서 원가와 공정을 달성해내는 성과인의 모습, 그리고 어떤 타협 없이 안전과 원칙을 딱 지켜내는 극기인의 모습이 이 건축시공 직무의 현실과 아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근데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되게 현실적인 그림을 상상해 보시죠.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젊은 건축시공 매니저가 도면 하나를 달랑 들고 현장에 나갑니다.
네.
근데 현장에는 막 수십 개의 하청업체에서 온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소장님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원가 아끼고 안전은 무조건 지키라고 하는데 이 하청업체 베테랑 분들은 아이고 젊은 사람이 현장을 몰라 빨리빨리 해치워야 인건비가 덜 들지 이러면서 막 밀어붙이는 상황인 겁니다.
와 진짜 숨 막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이 엄청난 압박감, 이 갈등 속에서 과연 무엇이 성패를 가르게 될까요? 단순히 막 도면을 잘 보는 그런 공학적 지식일까요?
사실 도면을 해석하는 능력이나 BIM 같은 스마트 툴을 다루는 이런 기술적 지식은 회사에 들어와서도 다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직자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는 진짜 생존 무기는 바로 소프트 스킬입니다.
소프트 스킬이요?
네. 현재 대형 건설사 본사 임직원의 약 60%가 이른바 MZ세대입니다. 반면에 현장에서 직접 망치를 들고 장비를 움직이는 협력사 직원분들은 연배가 훨씬 높으시죠.
세대 차이가 엄청나겠네요.
맞습니다. 이 세대와 경험의 격차 속에서 젊은 매니저가 내가 원청 직원이고 갑이니까 무조건 내 말대로 하세요 라고 이렇게 건의로 누르려고 들면 그 현장은 그날로 그냥 울스톱입니다.
서로 감정상해서 일을 아예 안 해버리겠죠. 파국이네요, 파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질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내가 지켜야 할 원칙, 즉 안전과 원칙 준수 같은 것들을 끝내 관철시키는 능력, 그러니까 신뢰와 합리적 설득을 통한 상생적 소통 능력입니다.
상생적 소통 능력.
네, 윈윈 하는 거죠. 그리고 한번 맡은 공정은 진짜 끝까지 책임지는 끈질긴 주인의식이고요.
책임감.
네. 회사가 2026년 최우선 기조로 삼은 안전과 품질 관리라는 이 거시적인 전략이 일개 직원 개인의 핵심 평가 지표, 즉 KPI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네.
현장 관리자 한 명의 소통 능력이 무너지면 현장의 안전이 무너지고 안전이 무너지면 그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 전체가 아예 멈춰버리니까요.
와 정말 기가 막힌 연결고리네요. 여의도 본사회의실에서 결정된 91.7%라는 원가율 전략이 결국 매일 아침 7시 흙바닥 위에서 아버지뻘 하청업체 소장님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면서 따뜻한 커피 한 잔 건네는 젊은 매니저의 그 땀방울로 완성이 되고 있었던 거군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거시적인 건설업계의 우울한 지표와 32%나 폭등한 공사비라는 무거운 현실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탕 속에서도 롯데건설이 프로젝트 샬럿 펀드와 자산 유동화증권이라는 묘수를 통해 어떻게 유동성을 탁 확보하고 이익률을 무려 13배나 끌어올렸는지 확인했죠. 막연한 지라시 소문과 실제 팩트를 명확히 분리해보았습니다.
네, 그랬죠. 나아가서 이사회에서 결정된 디벨로퍼로의 체질 개선이라는 이 거대한 전략이 최전선에서 맨몸으로 갈등을 조율하는 건축시공 관리자들의 치열한 일상과 어떻게 하나로 쫙 연결되는지까지 추적해 보았습니다. 미팅을 준비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그저 업계 동향이 궁금하셨던 분이든 오늘 우리의 이 탐구가 여러분에게 아주 확실하고 예리한 지식의 무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다룬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어떤 생각이죠?
2026년 현재 건설 현장에는 빔, 탈현장 건설, AI, 그리고 첨단 로봇들이 되게 빠르게 도입되고 있거든요.
아, 네. 요즘 기술이 워낙 좋으니까요.
그렇죠. 도면의 오류를 딱 잡아내고 일정을 쫙 계산하는 기계적이고 공학적인 업무는 점점 AI가 다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건설 현장 관리자는 더 이상 계산기 곁을 지키는 공학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죠.
공학자가 아니면요?
수십 개의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심리를 정확히 읽고 감정을 어루만지면서 그 첨예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순수한 심리학자이자 외교관에 더 가까워지는 것은 아닐까요?
와, 외교관?
네. 아무리 첨단 로봇이 건물을 짓는 시대가 온다 해도 결국 그 거대한 시스템을 멈추지 않고 굴러가게 하는 가장 큰 동력은 기계의 정밀함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설득과 신뢰라는 사실 말입니다. 와, 공학자가 아니라 심리학자이자 외교관. 이거 이 산업의 본질을 딱 꿰뚫는 정말 강력한 화두네요. 여러분 혹시 내일 아침 출근길에 거대한 타워크레인이 막 돌아가는 공사 현장을 지나치시게 된다면 방금 던져드린 이 질문을 한번 꼭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색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네, 저 철골과 콘크리트 뒤에서 매일 아침 7시마다 벌어지고 있는 치열하고도 위대한 인간들의 그 외교전을 말이죠. 그럼 오늘의 심층탐구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